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30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오데사 공항에 활주로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활주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데사 공항 활주로가 파괴됐다라면서 물론 활주로를 재건하겠지만 오데사는 러시아의 행위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막심 마르첸코 오데사 주지사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바스티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신께 감사하게도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겐나디 트루카노프 오데사 시장은 새 활주로를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면서 파괴된 활주로는 지난 7월에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뒤로 손에 묶인 채 숨진 남성 시신 세 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이 30일 밝혔습니다. 부차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된 곳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역 경찰 총수인 안드레이 네비토프는 4월 29일 부차 지구에서 3명의 남자 시신을 묻힌 구덩이가 발견됐다면서 손이 묶이고 눈이 천으로 가려졌으며 일부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신 여러 부분에 총상이 있을 뿐 아니라 고문 흔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발견된 사람들은 복장으로만 민간인으로 보이며 얼굴이 고문으로 훼손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30일 차량에서 폭탄이 터져 적어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연이틀 카불에서는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칼리드 자드란 카불 사령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30일 발생한 폭발로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9일 카불에서는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한 이슬람 사원에서 폭탄이 터져 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30일 차량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근처 제과점에 있던 한 목격자는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어느 조직도 이번 공격에 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테러는 대부분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 소행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인도 재무부가 중국 전자기기 제조업체 샤오미의 자산 7억 2,500만 달러를 30일 압류했습니다. 인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국 ED는 샤오미가 인도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ED는 이날 샤오미가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샤오미 인도 법인 계좌에서 555억 루피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D는 관련 자금은 샤오미 그룹 관계사 한곳등 외국에 기반을 둔세 곳에 송금됐다며 로열티로 가장 막대한 금액이 중국 모기업 지시에 따라 송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최근 여러 달 동안 샤오미 인도 법인 전 대표 마누 쿠마르 자이는 소환에 관련 사안을 조사해 왔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6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이 무너져 수십 명이 실종된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5명이 구조됐다고 3일 현지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CCTV는 무너진 건물에 23명이 갇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건물이 무너질 당시 주변에 있던 39명이 추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된 5명은 안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CCTV는 붕괴된 건물에 식당과 호텔, 커피점, 그리고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또 입주자들이 구조를 변경했으며 현재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중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르비아가 중국에서 도입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30일 전시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날 기자와 인바인들을 초대해 수도 베오그라드 인근 바타지니카 공군기지에서 중국 프랑스산 미사일, 에어버스 헬리콥터, 중국제 무인기, 러시아산 미그 20기 전폭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수세기 동안 인종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르비아는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OA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오라클 오브 오마하,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91세 미국인 기업가 워런 버핏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중단했던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인데요.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불리면서 세계 기업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산이 1170여억 달러인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지만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으로도 유명하고요. 또 기부를 많이 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는 기부 약속이란 이름의 캠페인을 시작해서 이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상당분을 기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과 함께 시작된 운동에 지금까지 220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북서부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거주하기 때문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가 쓴 책은 기업가들에게 늘 인기입니다. 투자의 철학과 지혜를 얻기 위해 그의 책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워런 버핏과 직접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 거금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버핏 회장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권을 사는 것인데요. 이 식사권은 경매를 통해 팔립니다. 이 경매라는 것은 정해진 가격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라 뭐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런데 2000년부터 시작한 이 점심 식사 행사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이 참여했는데요. 한 기업인은 식사권 구매에 6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지난 2007년이었는데요. 이 버핏 회장과 식사한 후에 또 책까지 썼죠. 월스트리트의 평범한 은행원의 삶이 한 끼 식사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적었는데요. 이 기업인은 자신의 좁은 시야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버핏 회장과 식사가 기업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뭐 기업가의 자질에 따라 달랐을 텐데요. 식사 후에 큰 성공을 한 기업가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은요. 뉴욕의 레스토랑 스미스 월렌스키에서 최대 7명까지 워런 버핏 회장과 점심을 먹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워런 버핏 회장은요. 지금까지 20번의 점심 경매 행사를 통해서 글라이드 재단에 3,4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글라이드 재단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선단체입니다. 노숙자, 유색인종 등 소외된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가 이 자선행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또 누가 버핏 회장의 마지막 점심 식사 자리에 앉게 될지 또 얼마를 내고 버핏 회장과 점심을 먹을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 첫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부메랑 취업. 기역자로 굽어진 모양의 이 부메랑은 그 생긴 모양 때문에 던지면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의 특징 때문에 어떤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기도 하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미국에서 부메랑 취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유에 상관없이 이전에 그만뒀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부메랑 취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후회하고 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부메랑 직원도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네트워크 회사인 링크드인 자료에 따르면요, 이직했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비율이 2019년 3.9%에서 지난해 4.5%로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직자가 전 직장을 다시 찾는 상황이 늘어나는 이유는 채용시장에서 구직자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변화를 찾다가 충동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이자 하버드대 강사인 에이미 커디는요,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주변에서 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현 직장에 불만이 없는 사람도 이직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사탕가게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새로운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구직 경력 자문 회사 더 뮤즈가 올해 초 2,50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퇴사한 사람의 약 4분의 3은 이를 후회한다고 답했고, 이들 중 절반은 과거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이직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역할이 맞지 않거나 이전 직장에서 느꼈던 실망스러웠던 점이 새로운 곳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고교생 우울증.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미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고등학생 중 성소수자 학생들이 이성애 학생보다 우울감이 더 높았고,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이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절망감 또는 우울증 때문에 적어도 2주 이상 일상적인 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소수자 학생 5명 중 4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여학생의 57%도 우울증 등으로 일상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학생은 31%, 이성애자 학생은 37% 비율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원은 지금은 청소년 정신건강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될 수 있다며, 특히 성소수자 학생 중 무려 76%는 최근까지도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신 성소수자 학생들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나 상담 등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8살에서 18살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불안장애를 검진받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CDC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어린이 중 7% 이상이 불안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함지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는 북한이 항일 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을 개최한 소식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개발해온 전술핵과 전략핵을 실을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총동원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보죠.
네, 북한이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운용 수단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전술핵 미사일에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신형 모델까지 모두 등장시킨 겁니다.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ICBM, 화성 17형의 경우 여러 대가 한꺼번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먼저 이번 열병식이 예상보다는 좀 늦게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지난 15일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에 앞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 열병식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파가 몰리고 또 미림 비행장 인근 훈련장에도 병력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모습이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다른 행사만 있었을 뿐 열병식은 열리지 않았고 25일에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5일에도 낮 시간까지 조용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결국 밤 9시에 열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무기들이 새로운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뭐 숫자가 많아진 점이 주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 17형은 최소 3기가 등장했습니다. 또 이를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도 3대가 등장했습니다.
네.
또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인 화성 8형도 여러 대가 공개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 단계에서 여러 기를 한꺼번에 만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도 많은 주목을 받았네요.
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핵을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과거 발언과는 좀 차이가 있죠?
네, 이 때문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침략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에 나선다고 인식할 경우 선제 공격 수단을 잠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한국과 미국은 제재 완화 등 유인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핵무력을 언급한 김 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관련 질문에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리의 평가를 거듭 확인한다고 답한 건데요.
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그리고 특별히 인도태평양의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을 억지하고 도발 혹은 무력 사용에 대응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영내 미국인과 파병 병력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호주의 물류기업이 대북제재를 위반해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5일 호주의 물류기업 톨홀딩스가 대북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톨홀딩스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재 대상자와 2,900여 건의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대상자하고 물류 거래를 한 거군요.
네, 물론 톨홀딩스가 북한과 관련된 제재만을 위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톨홀딩스가 선박과 항공, 선로를 이용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혹은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운송하거나 이들 나라를 경유 혹은 출발한 화물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전체 제재 위반 거래 중 약 400건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의 마한 항공 등과 연결돼 있으며 나머지 2,500여 건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향발 운송 화물에 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벌금에 합의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해외자산통제실은 제재 위반 기업 등의 위반 행위를 일일이 계산해 벌금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벌금을 대폭 삭감하는 일종의 합의를 하는데요.
네.
이번 경우도 당초 벌금 최고액은 8억 달러가 넘는데 톨홀딩스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돼 600만 달러대로 줄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대북제재를 위반한 또 다른 기업들은 자산을 몰수당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230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과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가 북한의 여러 위장회사, 은행들과 거래를 했다면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약 3년 만에 이들의 자금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리는데 기업들이 벌금을 내거나 미국 정부의 자금이 몰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 5년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몰수 소송을 살펴보면 전체 몰수액은 공개된 액수를 기준으로 기존 1,491만 달러에서 1,723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두 개 회사의 몰수액이 포함되고 또 올해 1월과 지난해 12월 몰수된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있습니다. 벌금 납부에 합의한 기업들의 납부액 총액도 기존 6개 기업 310만 달러에서 7개 기업 924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네,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스페인 출신의 친북 인사와 영국인 암호화폐 사업가가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2019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의 방북을 주선한 혐의입니다.
스페인 출신 친북 인사,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맞죠?
그렇습니다.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씨가 이번에 기소된 두 명 중 한 명인데요.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 회장이기도 한 카오데 베노스 씨는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또 대북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북한 정권과 연결해주는 일 등을 했습니다. 이런 기행 때문에 과거 카오데 베노스 씨는 친북 활동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또 기소가 된 건가요?
네,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와 함께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입니다.
네.
앞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2019년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2일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 그리피스 씨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엔 새로운 공범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네, 카오데 베노스 씨와 또 함께 기소된 엠스 씨에게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공모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카오데 베노스 씨는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앞두고 직접 그리피스 씨를 섭외했으며 이후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연결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그리피스 씨가 방북 비자를 받도록 도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또 엠스 씨는 그리피스 씨에게 북한이 당신의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방북이 금지된 미국인 그리피스 씨의 범법 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평양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엠스 씨가 북한 청중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자, VOA가 최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추가 공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초 그리피스 씨가 기소됐을 당시 해당 기소장에 이미 알려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이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잠재적 기소 대상, 즉 공범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또 그리피스 씨와 카오데 베노스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카오데 베노스 씨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도 암시했었습니다.
네.
특정 사건과 관련한 인물을 1차로 기소한 뒤 관련 인물을 추가로 기소하는 건 미 사법당국 수사기법의 하나입니다.
자, 이들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요?
카오데 베노스 씨와 엠스 씨에게 적용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최대 형량이 20년입니다.
네.
다만 검찰은 아직 이들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이들이 언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례로 볼 때 조만간 미 연방수사국 등이 이들을 공개 수배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자국에서 체포될 경우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요,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들의 범죄가 그래서 더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이들의 기소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핵 확산과 영내 불안정이라는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국제 제재를 북한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먼저 미국 국토안보부가 연방수사국 그리고 재무부와 함께 합동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계좌를 공개하면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고 이 계좌와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게 북한이 탈취하는 금액 규모가 또 적지 않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는 약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약 4억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만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네.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위원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약 2017년부터 사이버 활동의 대부분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금액을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북한과 같은 나라에게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할 중요한 자금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하고 또 핵무력 사용을 언급한 내용 전해드렸고요.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 거액의 벌금에 합의한 소식과 친북 인사 등이 미 정부에 기소된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서재필 여섯 번째 시간으로 대한공화국 통신부와 한국 친우회를 만들어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한국에서 발생한 3.1운동을 계기로 서재필은 여러 단체와 지역으로 나뉘어 성장한 재미 독립운동 단체들의 힘을 하나로 아우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국 동부에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선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국내 운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동포들과 유학생들을 모아 한인연합대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평화회의에 갈 여권 발급을 교섭하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던 이승만, 정한경 등과 함께 3월 하순부터 이 대회를 준비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필라델피아에서 리틀 극장을 빌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차 한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짧은 준비기간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의 사회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 각 지방에서 모여든 한인 대표들과 학생들 약 150명이 참석했고 그 지방에 미국인 유지들 및 한국에 다녀온 선교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한 강연과 지지연설, 토론이 이어졌고, 각종 결의문과 호소문, 청원서 등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1차 한인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후가 들어섭니다. 바로 대한민국 통신부입니다.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대한공화국 통신부는 1차 한인대회 이튿날인 4월 15일 서재필의 제안을 대한인 국민회가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왕직 교수는 대한공화국 통신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차 한인대회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미국 사회에 홍보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그걸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다만 이제 돈은 아직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창호계 이제 대한인 국민회,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국민회라고 하는 국민회가 지원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당파에 기울이지 않는 독립적인 홍보기관이었어요.
홍보기관이었던 대한공화국 통신부는 1919년 4월 22일 출범했고 서재필이 그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통신부 수장을 맡으면서 서재필은 이달 29일 미주 한인사회에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북미와 하와이와 멕시코에 재류하는 동포에게 고하노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한 터럭에 달린 이때 누구든지 마땅히 나라를 구할 생각밖에는 두지 말지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우리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우선 우리의 당하는 정황과 사실을 미국 공중에 알리어 세계 앞에 내어놓는 일을 허락하였노라. 이번 필라델피아에 모였던 대한자유대회의 청함을 인하여 대한공화국 통신부를 이 필라델피아에 두고 우리 국민회에서 부탁한 외교의 시설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서재필은 통신부 책임자였지만 공식적인 선전활동을 위한 여행 경비 외에는 정기적인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공화국 통신부는 출범한 뒤 곧 다른 기구 산하기관으로 재편되는데요. 한국숙명여자대학교 이황직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부는 이제 나중에 3, 4개월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식 기구가 되거든요. 구미위원부로 포함이 되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또 이승만이 이제 임시정부 대표가 되면서 결정한 게 한국통신부하고 파리위원부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거든요. 구미위원부로 개편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격은 임시정부 산하 외교 홍보활동을 주관하는 기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통신부와 구미위원부의 관계는 일정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설립했고 필라델피아의 통신부는 미주동포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와 선전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출판과 홍보사업 외에 대한공화국 통신부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은 친한파 미국인들을 결속하여 한국 독립운동의 후원단체를 결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한국 친우의 출범으로 가시화됐습니다.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1차 한인연합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서재필은 회의 둘째 날 논의되었던 미국인들로 구성된 한국 친우의 조직 계획을 국민의총회 측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동정과 도덕적 원조를 지원하는 백인 친구들을 등록할지니 그리하면 미국 국민 가운데 장차 우리 조국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일하며 또 우리와 같이 일할 견고한 단체가 있어질지라. 우리는 이제부터 마땅히 전력을 다하여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 외교를 진행하여 일반 미국인의 동정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의 조직하는 미국인의 유력한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부에게 대한공화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찬조하라고 권고하게 할지라.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김승태 소장은 한국친우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한국친우회는 그 미국에서 미국인들로 구성된 종교계, 교육계, 실업계 각 분야의 그 외국인 유력자들로 조직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 조직은 1919년 4월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 그 둘째 날 그 필라델피아에서 논의가 돼서 이것이 맨 먼저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조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한국친우회의 설립 목적은 대략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시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 단체 설립 목적은 그 코리아 리뷰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첫째로 기독교와 자유독립국가를 위한 고통당하고 있는 한민족에게 미국의 동정과 도덕적인 지원을 보낼 것. 둘째로는 한국 민족이 지금까지 받아온 일제의 학정과 부당한 대우를 가능한 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 국민의 도덕적 영향력과 호의적인 조정을 하게 할 것. 셋째로는 한국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미국 국민들에게 알릴 것. 그리고 넷째로는 세계 모든 민족과 우정과 사랑과 영원한 평화를 증진하며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에 수집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이런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직합니다.
서재필과 미국인 친구들은 1919년 5월 15일 필라델피아 북서부 레딩시의 라자극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튿날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친우회를 결성했습니다. 결성 당시 이사진은 서재필과 톰킨스 목사, 사회학자인 밀러 교수, 그리고 베네딕트 기자 등 11명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본부 창설 이후 한국 친우회는 인근 레딩시와 오하이오지의 포스토리아, 티핀, 리마, 콜럼버스, 맨스필드, 얼라이언스 메리언, 그리고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지에서 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1920년 10월에는 영국 런던에, 1921년에는 프랑스 파리에도 한국 친우회 지회가 결성됐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기독교연구소 김승태 소장은 서재필이 한국 친우회를 통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서재필은 필라델피아 통신부와 한국친우회를 동시에 지도하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적인 호소, 양심의 호소를 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서 이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순회 강연을 개최하기도 하고 선전문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해서 각 지역의 친우회를 결성하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친우회 회장이었던 톰킨슨 목사는 1921년 6월 28일자로 주일 일본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국이 독립되는 것이 일본에게 이익될 뿐만 아니라 미일 간의 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워싱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커빌 등 미국 각지에는 물론이고 1920년 10월에는 영국 런던에, 1921년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까지 한국 친우회가 결성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친우회 회원은 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서재필을 대표하는 활동으로 한국친우회가 자주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1922년 서재필이 제이슨 상해의 경영 악화 탓에 재미 독립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면서 한국친우회의 활동도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그가 대한공화국 통신부와 한국친우회를 만들어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새 행정부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이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미국 농민들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큰 피해를 봤습니다.
농업 문제가 발생한 큰 이유는 농민들이 생산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곡물이나 육류, 면화의 생산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농업정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농산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는 이번에는 산업 생산량 감소 문제에 손을 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 산업은 불과 4년 전과 비교해 생산량이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들은 임금을 낮추고 노동자 수를 줄이는 등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건을 살 돈이 있는 사람들 수만 줄어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감소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미국 산업을 진흥시키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전국 부흥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전국 부흥청은 기업이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특정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은 임금을 인상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아동노동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업주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들이 특정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한 것과 동시에 루스벨트 행정부는 공공사업국을 신설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공공사업국은 공공토목사업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 댐과 다리, 수도시설 및 기타 주요 공공사업을 건설하는 일에 사람들을 투입했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뉴딜이라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뉴딜 정책의 하나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의 가장 창의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 남동부의 테네시주 주변 지역을 개선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테네시강 계곡 주변은 무척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숲은 나무가 듬성듬성했고 홍수가 잦았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낮았습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농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단 한 가지 정책으로 이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는 이 지역에 댐을 건설하고 강을 개간했습니다. 숲을 확장하고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 지역 곳곳의 농민들을 도왔고 새로운 삶과 희망을 안겼습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인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와 실업보험 같은 안전장치가 생겼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기관이 세워지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미국 정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 정부의 면모를 바꿨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농민을 돕고 은행 제도를 강화하고 노동자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딜 정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경제 정책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2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미 뉴딜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초기부터 이 적극적인 시장 개입 정책을 펼쳤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국민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극도의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공황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 수백만 명이 은행에 넣어둔 돈을 날려야 했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야말로 수렁에 빠진 국가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 생활을 할 때도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믿었고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취임 초기부터 여러 가지 기구를 설립해서 빈곤층과 실업자, 농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시했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재기가 가능한 은행을 도와줄 긴급은행법을 제정했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조정법을 제정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민 제이크 김 씨의 마지막 사연, 약속 만나보시겠습니다. 30대 탈북민 부부, 미국 유타주 유학생 제이크 씨와 지연 씨는 미국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 훈훈하고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아둥바둥 앞만 보고 살다가 공부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느새 베풀고 나누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받아서만 행복하고 또 뭐 작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 행복을 제가 맛봤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베풀었을 때?
남을 위해서 뭐 아기를 맡아서 몇 시간 봐줬다던가 이러면 사실은 귀찮은 거잖아요. 우리 아기 둘에 남의 아기까지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정말 너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을 처음 느껴봤어요. 뭐 남한테 조금 나누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고 자기가 스페셜하게 느껴졌다 그러고.
제니가 음식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아기를 낳거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연어 스테이크 같은 것 갖다 주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게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하고 그 기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나눔을 하면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삶이 아주 풍요롭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탈북 후 처음 누려본 자유로움 속에 처세술을 배웠고 원대한 꿈을 꾸게 됐다면 미국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삶은 그냥 하나의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판에서 뭐 누가 팔다리 잘려나갔어서 언제 그거 가서 신경 쓸 경황이나 여유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상황이 사람을 완전히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공개 처형에도 노출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그런 인간성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그런 것에 무뎌졌고 그랬던 것이 이제 한국에 오고 미국에 오면서 다시 그것을 인간 본연의 그 본성, 그걸 찾은 거죠.
굳어졌던 심장에 온기를 찾아준 사람들. 제이크 씨 가족은 올해로 4년째 미국인 교수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를 찾았어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를 오늘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그렇게 돼서 인연이 시작이 됐고 교수님을 알아서 한 몇 달 만에 저희가 여기로 왔어요.
그냥 뭐 저희 그 부모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맞아요. 네,
그 뭐 애들은 당연히 이제 파파 매매 하면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맨날 올라가서 놀고.
지금도 교수님께서 애기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교수님 애기 보고 있어요. 막 애들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막 귤도 이렇게 끊어서 입에다도 넣고 애들 먹던 것도 자기 드시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얘네는 그냥 자기 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인 줄 알아요.
큰 울타리가 돼주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행이죠. 저희가 항상 애들 보면서 좀 미안할 때가 언제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서 그게 좀 항상 마음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교수님 내외분이 이제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다행이고 애들한테도 너무 다행이죠.
곧 정치학을 졸업하게 될 제이크 씨. 그리고 올겨울 대학을 마치고 내년이면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갈 지연 씨. 제이크 씨는 탈북민 정치학도에 어울리게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엔 다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도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군대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쭉 비즈니스를 해왔고 중국과 어떤 무역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이것도 개인 비즈니스거든요.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비즈니스도 결국에는 사람과의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도 쌓았고 또 수많은 고객들 중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은 많은 조언도 드렸고 제가 여기 와서도 맨날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만 계속 생각이 나죠. 이상하게.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서포트 해주시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정성을 다해요. 저는 아주 티끌만한 것에도 정성을 다해서 저는 하거든요.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이젠 거의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너 졸업해서 뭐 할 거니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오빠 그래서 오빠가 아, 나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내가 금융적 그 더는 다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오빠 아 그러면 제가 그런 제품을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갈게요. 그랬더니 꼭 필요 없어. 너 하면 아무거나 해도 잘하니까.
아니 뭐 적어도 뭐 할 거니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긴장하며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만큼 느끼는 책임감도 남다릅니다. 지금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고
너를 보러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좀 도와주고 베풀면 지금 우리가 받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눈물 나게 고맙고 그런 느낌을 다른 사람들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후배들을 양성할 생각입니다.
한국에 있는 학자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지금 1년에 한 20명씩을 미국에 데려다가 어학연수도 좀 시켜주고 싶고 대학 다니게 좀 서포트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0년 뒤에. 물론 그게 꼭 10년 뒤가 아니라 좀 더 빨라지면 더 좋겠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아봤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그런 것이 진짜 인권 활동이에요. 그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항상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계를 하잖아요. 탈북자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그 가족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또 북한에서 공유를 하고 이런 것이 진짜 인권 활동이에요. 진짜.
탈북 후 낯선 땅에 희망이란 이름의 씨앗을 뿌리고 일궜고 두 자녀라는 싹도 틔운 지금 다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항상 미안해 지연아. 북한에서도 뭐 그랬고 늘 고생이잖아. 고생 또 뭐 집도 나와서 이렇게 고생. 한국 와서도 또 고생. 미국 와서도 고생. 늘 미안하지. 뭐 이제 뭐 항상 오빠 얘기하는 거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 그 말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또 할 말이 없네. 근데 진짜 지연이가 오빠 믿는 것만큼 이런 고생도 멀지 않아 끝날 거고 건강관리 잘해서 이것만 좀 이겨내줬으면 좋겠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남편 자랑에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지연 씨. 오랜만에 서운했던 마음도 꺼내보는데요.
요즘은 오빠가 맨날 애기들한테만 놀아주고 지연이한테 관심 안 가져주면 맨날 지연이가 또 오빠한테 오빠 나 좀 사랑해줘 계속 투덜대요 그렇게. 근데 사랑은 계속 고파요. 계속 오빠가 나만 쳐다봤으면 좋겠고 계속 고파요 그냥. 사실 오빠가 너무 많이 사랑해줘요. 근데 지연이가 그냥 엎드려질 하느라고 오빠 나는 좀 더 사랑해줘 계속 그래요.
연인으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녀까지 낳아 산 지 올해로 14년.
이 세상은 그냥 나한테 이 세상은 그냥 오빠예요. 그냥 나한테는 그냥 오빠가 이 세상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고 오빠가 있은 다음에 애들이지.
서로의 세상이 돼주고 자랑이 돼주고 누구보다 믿어주고 아껴주는 지지자로 다시 한번 보듬으며 희망과 사랑을 약속합니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5월 한 달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